형제님 보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을 보게 되어 너무나 기쁩니다. 완영재님 이름을 오늘 아침에 알게 되었는데 J-U-A-N이라고요? W-A-N이라고요? 리키 형제님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자란 거 아시죠? 그럼 우리가 놀랍지 않습니까? 피츠버그 출신들이 함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개요안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자 1번을 보면 소재물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기 원하는 것은 그 소재 안에 있는 요소들의 요소들을 보기 원합니다. 거기에는 고운 가루가 있죠. 기름이 있고 유향과 소금과 그러나 그 안에 누룩과 꿀이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누룩과 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제 A번을 보겠습니다. 소재물의 주된 요소인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곱고 온전하며 부드럽고 균형 잡혔으며 모든 면에서 합당하여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다.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지미 형제님. 기억하기 쉬운 이름이네요. 지미 형제님. 대학을 가셨었죠? 어디에 가셨습니까? 뉴저지 대학교라고요? 전에 들어본 적은 없지만 좋은 학교겠죠? 뉴저지에 있는 대학이라고요? 조슈아 형제님은 미네소타 학교에 가셨죠? 로스쿨로. 아, 학부는 버클리를 가셨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다 저보다 다 똑똑하신 분입니다. 벤자민 형제님과 제가 한번 보스턴에 갔는데 거기 성도들이 막 박사학위가 두 개씩 있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리는 여기 오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계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교육이 필요하죠. 그러나 형제님들이 정말 이렇게 주님께 예비된 사람들이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A부터 우리가 G까지 볼 텐데 먼저 고운 가루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인간, 우리의 타고난 인성이 이렇습니까? 곱고 온전하며 부드럽고 균형 잡혔으며 모든 면에 합당하여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습니까? 이런 형제님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분을 돕고 그분과 함께 봉사했었습니다. 앤드류 형제님과 저는 정말 그런 방식으로 형제님과 섬기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 형제님이 그런 분이셨죠. 어떤 면에서, 방면에서든 균형 잡혔고 합당하고 지나침이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신 다음에 앤드류 형제님이 이렇게 교통하였습니다. 내가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이 형제님의 책상에 그런 서랍을 여셨는데 그 양말이 옷장 안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양말이 옷장 안에 그 서랍 양말 그 옷장을 열었습니다. 근데 양말이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얼마나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는지. 우리가 우리 옷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형제님은 정말 정말 섬세하고 온전한 분이셨죠. 형제님의 서재를 보면은 집회가 끝나면은 항상 의자를 제자리에 두어야 했습니다. 그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이 형제님이 이날에 오셨을 때 처음 교통하신 것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예수를 오늘 아침에 먹었습니까? 우리가 다 놀랐죠. 예수를 먹었냐고요? 우리의 영적 음식으로 예수를 먹는 것은 바로 그분을 소재로서 먹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소재를 먹을 때 우리가 더 먹을수록 우리는 더 고와집니다. 우리 인성은 더 부드러워지고 균형 잡히게 되죠. 지나침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과 일상의 행동이 아름답고 뛰어나다는 걸 상징합니다. 복음서에서 이분을 보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죠. 그분의 뛰어남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복음서를 다시 읽어볼 때 놀라웠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셨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십시오. 거기 죄를 지은 여인이 있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주님을 덫에 함정에 빠지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주님. 이 여자를 앞에 데려왔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신데 앞에 데려왔습니다. 이 여자는 간음을 저지르다가 잡혀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릎을 꿇으시고 흙에다 무엇을 적으셨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각주와 라이프스타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영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도 주님은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말을 적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씀을 적으셨을 것이다. 그 교만한 그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겸손하게 만드셨죠. 주님이 하신 모든 행동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무릎을 꿇고 글씨를 땅에 쓰셨죠.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났습니다. 그들이 깨달았죠. 우리 중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가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형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떠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그 나이 든 사람들을 따르기를 원했었죠. 그런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우리와 같은 이 죄인들이 있습니다. 여자가 있죠. 물론 그녀는 죄인입니다.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잡혀왔죠.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다 손에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은 손에 돌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 죄가 없으면 돌도 없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자 모두가 떠났습니다. 자, 정확히 인용하고 싶은데, 여인이여, 그대를 꼭 참소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를 고발한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에게 물어봤죠. 아무도 그대를 정죄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나도 그대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리키 형님, 저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나도 당신 그대를 유죄 판결하지 않습니다.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 어떠한 이 사람입니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더 읽어야 합니다. 회복리의 그 계율을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때 계율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가?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신 그리스도. 그 회복력 계회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두 번째, 그리스도는 나는 이다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이다이신 분으로 누리면 그분은 이다이시고 우리는 아닙니다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들려 올려지신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 들려 올려질 때 내가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온다고 말씀하셨죠. 어떠한 분입니까? 제자들도 서로에게 물어봤죠. 누가 이 사람, 이분은 어떤 분인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분. 사람의 아들이 들려 올려지시면 모든 사람을 그분께 이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께 이끌리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그리스도 어떤 분입니까? 실제가 되신 아들이시죠. 내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내 항목이 개요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런 방식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가 이 모든 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회복력의 아름다움을, 이 개요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이 네 가지 항목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네 방면의 분이 되실 때 우리는 이것을 기도를 읽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디 형제님, 제가 형제님을 에디라고 부를 수 있지만 형제님 저를 에디라고 부르실 수는 없죠. 제 아내만 저를 에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셨습니까? 복음서에 있는 주님의 인격에 대한 이 아름다움.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복음서를 읽을 때 이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셨죠. 나도 그대를 유죄 판결하지 않습니다. 전 사람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파에 걸어 들어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그들을 유죄 판결한다는 걸 느끼죠.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께서 목사이셨는데 한 번은 우리가 가서 제가 구원받기 전이었습니다.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째 제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말했지만 제가 아내에게 아내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죠. 나는 구원받지 않을 거니까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죠. 그래서 제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저희 자매가 교회 생활하러 들어오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가 그 이후로 계속 행복하게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이죠. 어쨌든 제가 그 교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그들이 나를 유죄 판결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농부가 있었는데 거기 농경사회였죠. 그가 집사였는데 전혀 유죄 판결하는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름이 하이스미스였는데 그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 그때 한 번은 밀 추수하러 갔었습니다. 제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주셨죠. 저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스미스라는 분의 아들과 제가 함께 일했습니다. 밀을 추수하는 데서 일했는데 전에 제가 농부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농부인 분을 웨스트 캔자스에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제 아내가 장인 장모님 부모님 저희 부모님 집에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희를 그에게 소개시켜 주었죠. 그의 얼굴이 정말 빛났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에드 반가 캐리 로비스 형제님 아시죠? 캐리 형제님과 앤드류 형제님과 제가 함께 섬겼는데 함께 LSM 오피스에서 봉사했었습니다. 캐리 형제님 액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항상 전하되 필요하다면 말씀을 사용해라.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씀을 사용해라. 그 말은 여러분 존재가 복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이스미스라는 분이 저에게 그 존재가 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반사할 때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분을 주입받는 것입니다. 반사하는 것은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반사해내는 것이죠. 그 아주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은데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회개 안으로 이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인자하셔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그 간음을 저지른 여인에게 그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이스미스가 저에게 나에게 농장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 어미소가 있는데 이제 막 아이를 송아지를 낳으려고 합니다. 근데 송아지가 그 태안에서 이렇게 몸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손을 넣어서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꺼내야 하죠.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보기 원합니까? 저에게 물어봤죠. 그래서 제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보았습니다. 손을 태에 넣어서 송아지를 이렇게 돌렸죠. 저는 제가 제 아이들 태어나는 것도 제가 잘 보지를 못했는데 송아지를 이렇게 손을 넣어서 느껴서 몸을 돌린 다음에 건강하게 출산되게 했죠. 그래서 어미소가 이제 태어난 다음에 모든 이렇게 묻은 것들을 혀로 핥아내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었죠. 에드 나를 도운 이 사람은 시카고에서 자랐습니다. 이는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죠. 근데 그가 여기 와서 직업장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제 송아지 출산을 돕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거 배우기 원합니까? 저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있는 도시 청년에게 이 모든 것을 농부의 일을 가르친 것이죠. 그의 인자함을 제가 저에 대한 인자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가 있죠. 말해야죠. 그런데 우리 존재가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어쨌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들로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주님이 빌라도에게 끌려가셨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주님이 진리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이렇게 형제님 그 대화가 어땠는지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진리에 대해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 도망갈 것입니다. 그 전에 뭐라고 말했죠?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은 그 로마를 통치하는 그 통치자에게 진리에 대해 말한 겁니다. 그의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말했죠. 이 사람에게 하는 걸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에 대해서 꿈을 꾸었다고 했죠. 어쨌든 그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였소. 그런데 19장 4절에 가면 다시 한번 그분을 심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데리고 나오겠어. 이것은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알도록 하려는 것이오. 대답할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을, 죄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죄목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유대 종교인들은 그들은 주님을 반대하고 또 주님에 대해서 시기하였죠. 그래서 모든 군중들을 그들이 자극하여서 주님을 십자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19장 6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여러분이 그를 데려가 십자에 못 박으시오. 나는 그에게 죄목을 찾지 못하였소. 빌라도도 보았습니다. 그분의 인격이 얼마나 온전하였는지를 빌라도도 본 것입니다. 물론 여기 다른 구절들이 또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3장 3절을 보면 제가 여기에 이 구절을 둔 것은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이요 비통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멸시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인격을 이 존중하기 원합니다. 이 인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말했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얻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자 했죠.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내 주라고 말하죠. 그가 주님과의 얼마나 친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내 주라고 말했죠. 거기에 탁월한다는 것은 아주 뛰어난, 아주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탁월한 그 소중함, 귀함을 말합니다. 다소의 사울은 그가 어떠한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분을 여전히 그는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는 말하죠. 그분을 알기 원하여 나는 그분에 대해서 계시를 얻었지만 나는 그분을 더 알기 원한다. 그래서 그의 온 그리스도인 여정이, 인생이 그분을 알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지막에 그가 말했죠. 내가 이제 그분을 안다. 내가 믿은 그분을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간증은 바로 그의 여정의 마지막에 나온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아는 여정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그때까지 여러분의 형제님, 대비 형제님, 형제님 마지막에 내가 내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고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르렀다면 제 여정의 마지막에 형제님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데이비 형제님, 저는 제가 믿은 주님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말하죠. 이사야 53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워치마님 형제님이 쓰신 아가서에 대한 글을 보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시작은 그분의 인격에 대한 이상에서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본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이러한 인격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 어떠한 인격입니까? 간디가 말한 말을 제가 말하겠지만 인용하지 이것을 갖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은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인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야죠. 간디야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음식이라는 것을 저는 전파했을 것입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 것입니다. 간디아에게 말할 것이 많습니다. 한 번 제 아들이 저에게 말했는데 아버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여러분 아버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콤 X라고 했습니다. 나는 말콤 X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 그렇습니까? 말콤 X는 그는 모든 그 기독교의 모든 그 위선을 보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벽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죠? 그 벽에 있는 그 벽화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파란 눈에 그런 금발의 긴 머리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의 그림이죠. 주님은 그렇게 그런 멋지게 나온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특별히 멕시코에 가보면 사람들이 그 그림을 향해 기도합니다. 한 번은 베자민 제인과 제가 멕시코 시티에 있는 장례식에 갔었습니다. 사람들이 촛불에 불을 켜고 그런 그림을 향해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벤슨 저희 우리 여기서 나갑시다. 못 견딜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우상 숭배가 미국은 더 강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 그림은 예수님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상입니다. 제 요점은 우린 이 인격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보아야 합니다. 아마 한 달 전에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히브리 주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가 그의 자격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많은 좋은 배경을 가졌습니다. 성경 지식을 또 가졌죠. 구약에 대한 많은 성경 지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주 예수님이 여러분이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구약은 나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생명 얻기 위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성경을 열 때마다 여러분 짧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께 옵니다. 말씀하는 데 당신께 지금 나옵니다. 당신을 접촉하기 원합니다. 당신 자신을 생명으로서 저에게 더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 읽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한 것처럼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며 그 모든 자격들에 대하여 오늘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두 개의 박사학위가 있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두 개의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의 모든 높은 자격에 대해서 말하겠죠. 그런데 바울에게 그것은 다 쓰레기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이 어떠한 분 말입니까? 그것이 저를 만졌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전진할 때 나는 이것도 할 수 있었고 저것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이르키 형제님과 장로훈련에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아를 다룬다고 자신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나병 환자는 그 얼굴에 있는 털을 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광을 상징하죠. 그 눈썹, 사람의 아름다움, 또 수염은 사람의 존중, 또 몸에 있는 털, 우리의 타고난 역량들, 모든 것들이 다 자아에서 나온 것입니다. 머리털은 사람의 영광, 또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존중, 사람의 탁월한 역량, 모든 것이 다 털을 밀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4장 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이 털들을 밀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 털, 한 항목에 한 항목씩이 다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비유가 이런 것에 대해 말하죠. 생명의 체험에 대한 많은 것들에 대한 비유 중에 그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 형제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랑할 게 있다. 어떤 사람은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 자랑합니다. 그들의 조상들을 자랑하죠. 심지어 그것에 대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조상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연구하지 마십시오. 말도둑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상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자랑하죠. 데이비 형제, 형제님이 간 스쿨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님은 그렇지 않죠. 형제님은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사랑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였죠. 그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말했죠. 주님, 모든 사람이 나를 부인할 거라고 하셨는데, 주님, 저는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다른 제자들이 당신을 부인할지라도 저는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베드로요, 닭이 울기 전에 너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절대 저렇게 안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죠? 베드로는 주님을 세번 부인하였습니다. 한 소녀가 한 12살? 그런 10살 된 아이가 와서 물어봤더니, 팀 형제님, 아침에 딸이, 빅토리아죠? 딸이 와서 저에게 너무 달콤한 소녀였으면 저를 이렇게 바라보았죠. 전남밤 형제 메시지를 정말 누렸습니다라고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정말 격려를 받았습니다. 12살 자매가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어린 소녀가 와서 당신도 이 갈릴리 사람들과 함께 있었죠? 제가 봤습니다. 그는 아주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또 누가 왔습니다. 다시 주님을 부인했죠. 아마 12살짜리, 아마 최대한 해도 14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와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주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심지어 저주하였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였죠. 세번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째였죠. 주님이 끌려 나가시면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베드로가 보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울었습니다. 무너졌죠, 거기서. 주님이 베드로가 본그 얼굴. 주님, 베드로는 그 얼굴을 보고 거기서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본그 얼굴, 마리아가 본그 얼굴이 그분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데 베드로가 회복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정말 제가 이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바닷가에 계셨죠? 그때 때 153마리 물고기를 그 제자들이 잡았죠. 153마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왜 성경이 그것을 왜 알려줍니까?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이프스터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역이 말하지 않은 것은 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아마 한 100야드 정도 먼 거리 떨어져 있었죠. 그것이 주님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목소리를 크게 냈어야 되겠죠. 자녀들이요, 여러분에게 물고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 물을 배의 다른 편으로 내리라고 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큰 물고기였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어부들이었죠. 근데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해변으로 헤엄쳐갔죠. 그래서 아마 다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은 배를 끌고 왔을 것입니다. 그가 바닷가에 이르르자 주님이 그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해 주셨죠. 이미 불 위에 물고기가 생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그분이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 익숙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첫 번째 물어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요, 시몬이요, 이 사람들보다 그대가 나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물어보셨죠. 그 동료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나를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주님 아십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실 필요가 있구나. 나는 성공할 수 없다. 주님을 사랑한 데서 있어서도 나는 타고난 열정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은 다 이미 끝났다. 다 메말라 버렸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합니까? 라고 말할 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죠. 그러자 주님이 두 번째 질문에서 그대가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십니다. 내 양들을 목양하십시오라고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내 양들 먹이고 목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사랑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이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목양하게 되죠. 모두에게 목양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목양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원형제님, 우리에게 저는 목양이 필요합니다. 제 아들들이 있는데 제 막내 아들이 저를 바라보고는 아버지가 좀 낙심해 보인다. 좀 기운을 북돋아낼 필요가 있겠다. 코카콜라 캔 하나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아파트에서 당장 그 콜라 치우지 못하겠니? 모두에게 목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영재님을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뵈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영재를 한 번 더 보러 가기 원합니다. 문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병실에 문도 노크하지도 마시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몇 명 형제님들이 매일 형제님과 집회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아프셔서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갈 수 없었죠. 그래서 앤드류 형제님에게 갔습니다. 앤드류 형제님, 제가 아침에 기도했는데 이 형제님을 다시 한번 제가 보기 원합니다. 뵙기 원합니다. 근데 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앤드류 형제님 그 사인 그 잊어버리고 가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형제님 저와 함께 가주셨죠. 우리가 문을 두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더니 탐 형제님이란 분이 거기 계셨는데 이 형제님을 아주 잘 정말 육신적으로 잘 돌보주셨던 형제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피로 형제님이 제임스 형제님을 잘 돌봐주셨죠. 형제님들, 뉴욕에 있는 형제님들이 뉴욕에 있는 형제님들이 뉴저지로부터 피터 형제님을 이렇게 뉴욕으로 데려가셨죠. 어쨌든 형제님 왔다 갔다 하시지만 캐리 형제님 거기에 텀 형제님이 계셨죠.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형제님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아마 의사 형제님이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형제님에게 격려가 필요하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이 몸에 여러 이렇게 관들을 꽂고 계셨고 많이 편찮으셨죠. 그래서 캐리 형제님이 에드 형제님과 캐리 형제님 여기 형제님 보러 왔습니다. 앤드류 형제님도 왔습니다. 근데 형제님이 눈을 여시고 저희를 바라보셨죠. 형제들이요 뭘 원합니까? 왜냐면 우리가 형제님 이 형제님한테 뭔가를 바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형제들이 뭘 원합니까? 그래서 이 형제님 우리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형제님 사랑하고 형제님이 보고 싶습니다. 형제님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형제님 사랑하고 형제님이 보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뭐라고 말해야 될까? 캐리 형제님이 이 형제님에게 그가 그 비평, 확증과 비평에 쓰는 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형제님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 형제님이 온전케 하면서 온 것이죠. 이 형제님이 그걸 듣고 나서 정말 기쁩니다. 그래 주님이 저에게 이 말을 이 형제님이 하라고 느낌을 주셨습니다. 섞임에 대해서 저희가 말했죠. 성도들이 섞이고 있습니다. 형제님 모두가 섞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교통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역자들이 섞여야 합니다. 이 형제님 동역자들이 섞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에드 형제 동역자들이 섞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네. 동역자들은 섞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것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셨죠. 형제님 알기 원하시는데 동역자들이 지금 함께 섞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형제님이 너무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캐리 형제님과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작은 규모로 만났을 때 형제님이 꾸셨던 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일본군이 형제님이 그때 형제님이 꾸신 꿈이 있죠. 일본군에게 잡혀가셨을 때 핍박받으셨을 때 밝은 대로 위에 밝은 빛이 떠오르는 꿈을 꾸셨다고 하셨습니다. 광명이 떠오르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죠. 주님이 네 형제님과 이 형제님이 주신 그 위임은 넓은 고속도로에 바로 빛이 떠오르는 것 같았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을 모셔오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이 주님을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제가 이 형제님에게 상기시켜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편집하였기 때문에 형제님 제가 다시 이것을 구절을 읽고 있는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형제님의 꿈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제님이 1940년대 꾸셨던 그 꿈, 우리가 그 꿈 안에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가 고속도로 위에 있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셨죠. 형제님이 그것에 맞다고 하셨죠. 그래서 캐리 형제님과 제가 떠나면서 그때 형제님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님들, 나는 여전히 그꿈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는 여전히 그꿈 안에 있다고. 제가 형제님 눈가에 있는 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엘리야처럼 떠날 때가 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형제들이여, 나는 여전히 그꿈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형제님과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제 요점은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쁜 것은 우리는 이 형제님의 다 어린 자녀들 같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형제님을 기쁘게 해드렸고 격려해드렸다는 것에 대해 기뻤습니다. 앤드류 형제님과 저에게 말씀하셨죠, 이 형제님이. 나는 이제 떠나지만 형제들이 사역을 계속하고 발전시키기 원한다고 형제님이 교통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목양하게 됩니다. 정말 제가 피로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피터 형제님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님이 저를 목양해 주시죠. 리키 형제님도 항상 저를 목양해 주십니다. 제가 여기 처음 오기 전에 리키 형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앤드류 형제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리키 형제, 에드 형제를 잘 돌봐줘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정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에드 형제의 건강,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돌봐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키 형제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님인데 우리는 서로를 목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목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가 실패하지 않았다면 목양하는 사람이 될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며 실패했습니다. 너는 너의 타고난 열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없다. 절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누굴 목양할 수 있겠는가? 실패하지 않은 베드로가 와서, 조슈아, 왜 그러고 있는가? 왜 그런 얼굴 하고 있냐? 영을 훈련해라. 그럴 때 우리는 더 아래로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는 실패하였죠. 그래서 그는, 난 누구와도, 어떤 사람과도 다르지 않다. 난 다른 형제 자매들하고 똑같구나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자가 될수 있었죠. 그러므로 모두에게 목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거 주님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존중하였죠. 제가 주님께 자백했어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까, 주님? 제가 장로훈련 때 리키 형제님이 교통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기 전에 BC, 그리스도 이전이었죠. BC, AD란 말 아시죠? 주님의 해란 뜻이고 AD는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지어 이 달력도, 서양 달력도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AD, BC 그것은 제가 주님을 믿기 전이었는데, 저에 대해서 과거에 있던 일을 말했습니다. 리키 형제, 내가 터를 밀어야 하네. 내 영광이, 내 자아의 영광이 여기 있네. 면도기는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밀어야 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레이 멜리건 형제가 이것에 대해 저것을 말했는데, 내가 이거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 나를 자랑한 것에 대해서 저를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깨달음이 없게 되죠. 형제님들과 교통한 것이죠. 그럼 이 모든 것들, 자기 영광, 자기 아름다움, 자기 존중, 자기 타고난 능력, 이 모든 것들은 다 면도기로 밀어야 합니다. 한 젊은이가 나와서 우리에게 영을 훈련해야 된다고 말하면 내가 교회 생활하는 얼마나 있었는지 형제 아는가? 라고 우리가 반응한다면 우리에게 면도기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리키 형제님, 제가 면도기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전히 이것을 털을 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훈련들, 나의 교육, 베드로는 가말리엘의 문화 안에 있었죠. 그는 MIT에 다닌 것과 같았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는 그것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피터 형제님 또 MIT 가셨죠. 근데 형제님이 그것을 다 털을 미셨다는 걸 제가 압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안다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것입니다. 배설물은 쓰레기죠. 배설물이란 말은 사실 개가 먹는 음식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에 개가 먹는 음식은 우리가 극동을 여행할 때였는데, 우리가 우리 개들을 사랑하죠. 제가 에어컨이 있는 개집을 만든 사람도 보았습니다. 개를 위하여 에어컨이 달린 집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있었죠. 아마 좀 극단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제 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저희 개를 사랑하죠. 한번 저희 개가 혼자 있는데 제가 제 개에게 말했습니다. 너를 주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왜냐면 그 개가 저를 행복하게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주셨다. 제가 기분이 어떻든지 좋든 어떻든지 항상 저를 보면 꼬리를 흔들어 줍니다. 형제님들은 이 개는 항상 저를 볼 때마다 기뻐합니다. 제가 아래층에 내려가기만 하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이 그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다 반모섬에 있죠. 개가 개울 작업을 할 때 정말 반모섬에 있다고 느낍니다. 제가 개가 개울 작업을 할 때마다 우리 모두가 다 반모섬에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근데 그 반모섬에 있을 때 개시가 오게 되죠. 저에게 개를 주신 것으로 인해 제가 주님께 감사함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개사료를 사주죠. 개사료는 정말 좋은 음식 아닙니까? 여러분이 굶주릴 때 심지어 음식이 없다면 개사료를 먹어도 될 만큼 그 음식의 질이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극동에 있는 어떤 나라에 갔는데 그 개들이 정말 상태가 형편없었습니다. 정말 뼈가 보일 정도로 말랐죠. 왜 그들은 개들을 이렇게 취급합니까? 물론 제가 속으로 말했지 형제들에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특별히 여러분이 광동 지방에서 오신 분이라면 심지어 개를 먹는 지방이죠. 개를 제가 한번 길을 걷고 있는데 아주 정말 안 좋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인가? 그것이 바로 초두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제가 길을 걷고 있을 때 맡았던 냄새입니다. 초두부 냄새였는데. 자매님, 그게 무슨지 아십니까? 중국어 자매님들 아시죠? 중국인 자매님들 아시죠? 초두부 좋아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좋아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매님 좀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좀 취두부 그거 좋아하시죠? 취두부. 해삼도 좋아하신다고. 어쨌든 너무나 냄새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그의 코를 부여잡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저에게 냄새나는 두부라고 번역해 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냄새나는 두부를 먹지? 어쨌든 그 광동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습니다. 원숭이도 먹고 개도 먹고 그 베드로가 그 꿈에서 본 거 있죠? 환상 속에서 그게 바로 다 광동 지방 음식입니다. 베드로가 먹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보자기에 있던 모든 음식들 그게 다 광동 음식입니다. 제가 그 개를 보고 어쨌든 화가 났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죠. 그들은 그 쓰레기를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들을 먹었죠. 그것이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 배설물, 개 음식으로 본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이 그러하였죠. 세상의 어떤 곳에서는 여전히 개들이 그런 음식을 먹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개가 먹는 바울의 때의 개 음식은 배설물이었습니다. 정말 배설물 쓰레기였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런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을 여기는가? 제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그럴 때 제가 형제님에게 쓰레기를 준 것이죠. 그래서 제가 형제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것이죠. 제가 자랑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 형제님에게 쓰레기를 준 것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형제님에게 저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많은 주님부터 처리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루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다 배설물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을 똥이라고 번역합니다. 사탄에게 두 가지 이름이 있죠. 바알세불. 하나의 의미는 파리의 왕이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똥 언덕의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죠. 똥더미, 배설물 무더기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배설물 무더기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 배설물 무더기 주변에는 파리들밖에 없죠. 그 배설물 무더기 위에 꼭대기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사탄은 바로 그 배설물 무더기의 꼭대기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로 주인님이 바로 참된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새 예루살렘, 바로 온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보물의 주인이십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으로 우리를 귀한 보석들로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한 보물입니다. 성도들이여, 그런 모든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을 더러 열어주셔서 당신이 얼마나 보물인지 저에게, 보배인지 저에게 더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얼마나 주님을 귀히 여기는지, 그분을 얼마나 보배로서 보는지 여전히 볼 것이 많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이제 B번입니다. B번. 소재물의 기름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이신 하나님의 영을 상징한다. C번. 소재물을 만들 때 고운 가루와 여기 놀라운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이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이 연합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연합이란 단어를 사용한 사람들이 이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속이는 것들. 그래서 연합이란 단어를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연합이란 단어는 너무나 귀한 단어입니다. 우리 이런 방식으로 이 연합이란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은 연합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성령과 연합된 것을 상징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연합된 것을 상징한다. 이러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 되셨고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갖고 계신데 그분의 신성한 본성과 사람의 본성은 각각 구별되며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는다.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지 않으면 이단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두 본성은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제3의 본성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산출하죠. 구별이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 사람이 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이셨죠. 인간 역사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람이죠. 우리에게 쓰여진 그 소극적인 책이 바로 부정적인 책이 바로 하나님 사람이라는 책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영재님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들이라는 책을 주셨죠.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이 제목을 사용했지만 이영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유래는 이러하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여 함께 살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말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마리아 안에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주님의 출생이 하나님 사람으로 출생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마리아의 태 안에 이미 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 구주가 잉태되신 것이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연합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 안에 나신 것입니다. 거기에 잉태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성육신 되신 것이죠. 2번, 소재물에 넣은 유향은 부활하는 계신 그리스도의 향기를 상징한다. 유향을 고운 가루 위에 놓은 것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그분의 부활의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죠. 아주 비밀스럽습니다. 우리가 별을 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런 비밀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와, 이것이 무엇인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히브리어로 만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의미입니다. 만나의 의미는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은 무엇인가를 먹을수록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가인 분이 됩니다. 우리는 비밀스러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겠죠. 데이비드, 이 사람은 내 학급 친구였는데 도대체 이 사람 누군지 뭐 잘 모르겠다. 그들에게 형제님은 비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제가 남가주로 이주하여 했을 때 제가 날씨를 봤는데 오늘도 맑음, 눈, 겨울에는 그렇죠. 피츠버그에서 제가 이주했습니다. 여름엔 비가 오고 근데 애남에 가면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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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가 너무 그것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도대체 비는 언제 오는 겁니까? 근데 여기 성도들이요,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상예보가 어떻습니까? 만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 것이다. 요한복음 30살이 된 이분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그게 나다. 내가 산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먹을 수 있다. 영적 음식으로 나를 취할 수 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와, 많은 제자들은 한동안 그분을 따랐지만 아 이것은 너무하다. 아 우리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이 떠날 때 나를 먹는 사람, 여기 헬라어의 직접적인 의미는 나를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 정확한 의미로. 제가 교회에서 하나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를 되새김질한다네, 우리가 예수를 되새김질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주 예수님, 내가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겠지만 이 사람들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되새김질한다는 말은 음식을 안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의 위안으로 들어가죠. 이 경진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이가 내려앉는다고 이런 말씀하셨죠. 나이가 들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제 나이를 때로는 제 나이를 못 믿을 때가 있습니다. 형제님, 젊은 자매들 저에게 형제님 말씀하신 게 저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자매, 한무리 자매님들은 동일한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죠. 에드 형제님, 형제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아버지랑 대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했죠. 두 무리의 자매들이 내가 우리가 할아버지가 말하는 것 같이 말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가?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죠. 어쨌든 저는 여전히 제가 젊다고 느끼지만 한면으로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고 있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말합니다. 별을 따라왔죠. 근데 실수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리고 헤롯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에게 말했죠. 그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납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라고 생각해서 갔죠. 그래서 그들이 미가서 5장을 꺼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오심이, 영원에서 나오심이라는 미가서 5장의 말을 찾게 되었죠.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났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별을 보았습니다. 별을 보자 기뻐하였죠. 근데 헤롯이 이제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어린아기들을 죽였죠. 그들을 가운데 어떤 아기가 이 땅의 통치자가 된다는 말이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겠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소년들을 죽였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우리의 왕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시죠. 어쨌든 그들은 별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왔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봉성, 유향은 그분의 부활의 향기, 모략은 그분의 죽음의 귀한 소중한 죽음의 효능입니다. 이 요소들이 그 안에 있었죠. 선물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의 부활의 향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이 20절부터 30절까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그분의 부활의 향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절들을 보면 그분이 도시들을 다니셨죠. 고라신, 벳세디아, 그 다음에 가버나움을 가셨습니다. 근데 다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실패한, 성공하지 못한 복음 여행이었습니다. 복음의 일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나 너에게 행하였던 능력이를 소돔에 상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오늘까지 남아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주 심각한 말이죠. 복음의 일이 성공하지 못하면, 결과가 없다면, 아, 이 얼마나 끔찍한 안 좋은 복음 여행이었는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다니. 그러나 주님은 그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은 염려하죠. 그러나 주님이 관심하신 것은 아버지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아버지의 일을 하셨고 아버지의 말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죠. 아버지가 기쁘면 그분도 기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2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누구에게 대답하신 것입니까? 누가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까? 누가 질문하였습니까? 아무도 질문을 안 했죠. 근데 주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와 대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무언가를 물어보셨겠죠.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읽어보면 이영재미 아버지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이것에 대해 이 새 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느냐? 너는 어떻게 느끼느냐? 성공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기들 같아야 합니다. 이 집회 가운데 우리는 어린아기들로 있습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생명이 성장하지만 한면으로 또한 우리는 어린아기들 같아야 합니다. 그 말은 어린아이일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 역량이 그들 안에 있죠. 그들은 낡지 않습니다. 그들은 점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번 어린아이에게 별이 얼마나 먼지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될까? 원형제, 데이비 형제님, 제 물리학 수업의 기억에 따르면 저희가 틀렸다면 알려주십시오. 빛의 속도는 1초에 16만 마일을 가요. 108.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요. 우리가 그 배열을 보면 우리가 이미 봤을 때는 그곳에 위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런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줘야 될까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제가 뭘 말하든지 제 아들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태도여야 합니다. 주님이 제가 이해가 잘 안되지만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아멘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향기입니다. 1번을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생활을 하셨으며 그분께서 받으신 고난들 통해 부활을 표현하셨다. 우리가 이 구절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놀랍습니다. 영으로 충만하고 부활로 적셔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생활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생활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생활 이런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영으로 충만하고 부활로 적셔진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향기 같으며 하나님께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누림과 완전한 만족을 드렸다. 놀랍지 않습니까? 토요일 아침이면 좀 따뜻하죠, 날씨가. 여전히 그냥 주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빛의 속도 18만 6천 마일입니다. 초당 18만 6천 마일, 빛의 속도는 18만 6천 마일입니다. 저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목하고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형제님들이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제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모두를 볼 수 있는데, 제가 도쿄에서 한 번은 집회할 때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입을 벌리고 주무시는 형제님이 계셨는데, 입을 이렇게 한껏 벌리고 주무시는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가 형제님 입안에 들어갈까봐 항상 형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를 괴롭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경에 있는 형제들이 집회 올 때 큰 대가를 지불하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직장에서 받는 그 압력들, 기차는 얼마나 또 정확하게 오는지, 초고속 열차들, 집회 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졸기, 잠자기 좋은 장소는 집회 아닙니까? 왜냐하면 집회에 올 때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번 대학생 집회에 니키 형제가 갔었는데, 제가 이렇게 저쪽을 바라보았는데 대학생 형제가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진 형제를 보았습니다. 렘 수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이렇게 꿈, 머리 위에 형제가 꾸고 있는 꿈이 보일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님은 우리를 계속 말하라고 이렇게 훈련을 저희를 시키셨죠. 그래서 우리 형제님 옆에 제가 앉아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앉았는데, 형제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반응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놀랬죠. 제가 교통하는 중간에 어쨌든 잠이 깼는데, 어쨌든 주님이 형제를 만졌습니다. 뭔가 만져졌죠. 어쨌든 잠든 것에 대해서 회개했고, 뭔가 에드 형제가 교통한 것을 그가 반응하였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절대적이지 않았고 주님과 멀어졌었다. 근데 주님께 만져졌다. 주님이 에드 형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에 만져졌다. 내 인생 전체 주님께 헌신하겠다. 이런 반응을 형제가 하였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렘 수면을 취했던 형제인데 이제 자신의 온 일생을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니. 들어보십시오. 집회 가운데 있으면 기회가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괜찮습니다. 조시더라도 집회 가운데 조시는 거 괜찮습니다. 네, 요셉이 말했죠. 내 뼈를 좋은 땅에 가져다 달라고 하였습니다. 내 뼈를 지폐에 놓아달라. 그 의자 위에 놓아달라. 그러므로 지폐에 와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2번. 소재물에 처진 소금은 그리스도의 죽음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소금의 기능은 맛을 내고 세균을 죽이며 보존하는 것이다. 우리가 소재를 먹으면 소재의 요소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세균들을 죽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균을 죽이게 됩니다. 1번. 주 예수님은 항상 소금이 처진 생활, 십자가 아래 있는 생활을 하셨다. 2번, 심지어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시며 그분 자신과 그분의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시고 부활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사셨다. 여러분 이제 참조 구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구절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3번, 하나님의 언약의 기본 요인은 소금으로 상징된 십자가,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존되어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 된다. F번, 소재물에 누룩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죄나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G번, 이제 누룩에 대한 각주를 보십시오. 누룩은 죄나 부정적인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을 보면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절이죠. 그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신실함과 진실함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룩 없는 떡이시죠.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죄 없는 공급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혼합도 없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가득하시죠. 우리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매일 먹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분은 음식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7번, 소재물에 꿀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천연적인 애정이나 천연적인 선함이 전혀 없다는 것을 상징한다. 그리스도 안에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두진 않았지만 시편 16편 2절을 여기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각주를 읽어보십시오. 시편 16편 2절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분의 인간 생활 안에 있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여호와에게 말씀드렸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를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당신 외에는 나의 안에 선이 없습니다. 각주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는 저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으며 자신의 몫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좋은 것, 복이나 즐거움이나 누림이 없으셨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좋은 것이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자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셨죠. 아버지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으로서 그분은 아버지를 유일한 그분의 주님으로 자신의 선한 것,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죠. 누가 어머니와 형제들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피츠버그에서 왔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입니까? 그리고 손을 내미시어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다. 보십시오. 나의 어머니며 나의 형제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이고 누이며 어머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가 그분의 형제이고 그분을 돕는 형제이고 그분을 동정하는 누이며 그분을 부드럽게 사랑하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매님들은 항상 동정이 많으시죠. 제가 그렇게 소망합니다. 이제 로마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면 어떨까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웃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기 쉽지 않죠.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말할 때 얼굴이 기쁨으로 넘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하면 얼굴이 밝아지죠. 그럴 때 주님 우리 안에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반응하십니다. 로마서 2번입니다. 소제물은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의 복사판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예표한다. A번 우리는 우리의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제사장 음식으로 날마다 누려야 한다. 우리의 제사장 음식입니다. 음식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는 신성하게 부여해진 인성 안에서 또다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사실 수 있다. 우리가 소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먹은 그것이 되고 우리가 먹은 그것에 의해 살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합당한 번역은 나에 의해 산다고 안 했고 나로 인하여 말미암아 산다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는 공급으로 요인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트밀과 베이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베이글과 함께 먹었는데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없던 베이글은 그렇게 맛있지 않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벤자민 형제님이 항상 저를 아침 식사를 위해 데리고 나가셨는데 정말 그때 항상 베이글과 크림치즈가 있었습니다. 벤자민 형님 그걸 좋아하셨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아마 형제님을 형제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삭바삭한 베이글하고 크림치즈 좋아하셨죠. 벤자민 형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코셔 음식,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 좋아, 유대인들이 먹는 그 음식 좋아하셨죠. 베이글과 크림치즈.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적 음식으로 그리스도를 먹는다면 이 사람이 우리를 먹는다고 이 사람이 말하는구나.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육은 무익하지만 난 이 육체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음식입니다. 영이 생명을 주는 것은 영입니다. 내가 아마 여러분에게 말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내가 여러분의 영적 음식이 되려면 여러분이 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나의 말을 내가 한 말을 먹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적 음식으로 먹으라는 거였죠. 그럴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적 음식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의 인성은 모든 의를 이룬다. 요한 침례자 요한은 남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지만 남복음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남부복음주의파가 아니었죠. 그 당시의 사역은 그 시대의 사역은 바로 요한의 침례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회개를 위해 침례하는 그것이 그 시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역 안에 있으려면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죠. 내가 당신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주님 저보고 당신을 침례해 주라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 의미는 그 의는 하나님과 의로운 것이며 어떻게 의로워집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모든 것을 행함으로 또 삶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살고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주님은 사람으로서 나를 요한이여 나를 침례 주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 나의 아버지께 내가 의로워야 합니다. 내 생활과 행함과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정하신 것은 침례입니다. 그러므로 나 이 침례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하신 것은 그 시대 사역 안으로 주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룬 것이죠. 그분, 물론 그 시대에 사역을 주님이 행하셨지만 주님이 그 전에 있던 사역 안으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본을 주셨죠. 2번, 예수님의 인성은 쉴 곳이 없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쉴 곳이 없으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제 아버지에게 거실에 의자가 있었는데 아버지 의자였습니다. 거실에 있는 아버지 의자가 있었습니다. 항상 그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일하고 계신 동안 제가 그 의자에 앉았는데 어린아이가 큰 의자에 앉아있던 것이었죠.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근데 제가 아버지를 보자마자 내려왔습니다. 왜냐면 아버지의 의자였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거실에 내려가면 이제 아버지처럼 저도 제 의자가 있어서 아이들이 제 의자 앉으면 비켜라. 거의 내 의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똑같이 되었죠. 어쨌든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뉴욕으로 옮기시면 뉴욕으로 가는 것이고 주님 우리를 뉴저지로 옮기시면 뉴저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캘리포니아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거기 살고 있죠. 어떤 사람 피츠버그에 있고 캔자스에 있고 텍사스에 있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었죠. 피츠버그, 캔자스에 있다가 텍사스를 거쳤다가 캘리포니아에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주님이 저를 인도하신 것이죠. 3번, 예수님의 인성은 마음이 겸허하다. 예수님의 인성은 연약한 이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인성은 융통성이 있다. 그 융통성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그대 선생님은 세금을 내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죠. 네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보았다. 베드로는 말하지 않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 나는 왕 중에 왕이다. 왕이 성전세를 내야 하겠느냐? 왕의 아들이 세금을 내야 되겠느냐? 근데 주님 아주 융통성이 있으셨죠. 그러나 그들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니 우리가 성전세를 내자. 그럼 난 네가 이것을 하기 원하는데 난 네가 어떤 공과를 배우기 원한다. 그대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입을 벌리면 은어 한입 있을 것이니 그것을 가져다 나와 그대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십시오. 베드로가 낚시하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주님이 어떻게 아셨을까? 그는 그에게 그것이 공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장로 올림 때 형제들에게 통화했는데, 제가 형제님이 얼빙에 계셨을 때이 형제님을 항상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앞쪽으로 이렇게 형제님을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쪽으로 가는데 앞에 어린 청소년들이 막 서로 말하면서 길을 막고 있던 겁니다. 이 형제님이 앞으로 가셔서 앉으셔야 한다는 걸 모르는가? 이 젊은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안에 속으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어쨌든 그 젊은이들을 이렇게 피해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앞쪽에 가서 앉았죠. 제가 그들이 뭐 하나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형제, 이 형제님 물어보셨죠. 이 젊은 청소년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형제님, 그들이 형제님이 하셨던 각주를 지금 외우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에드 형제, 밑에 층에 내려가서 지금 바로 내려가서 새 회복약을 가져다가 이 청소년들에게 나눠주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제가 바다에 가서 낚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밑으로 내려가서 정말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가서 제가 바다에 가서 낚시한 것이 상황이었죠. 아무에게도 말하진 않았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공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대 사역을 보십시오. 정말 융통성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융통성이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뭐하고, 이 학생들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정말, 아, 저는, 우리는 융통성이 없죠. 6번, 예수님의 인성은 다른 이들을 섬긴다. 7번, 예수님의 인성은 사람들을 보살핀다. 8번, 예수님의 인성은 부주의하지 않고 질서정연하다.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남은 것들, 남은 조각을 모으라고 하셨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 그 버릴 수 있는 음식 쓰레기였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주님은 그 장소를 깨끗이 정리 정돈하셨습니다. 청소하셨죠. 9번 예수님 인성은 시간을 잘 받는다. 10번 예수님 인성은 유일무이하다. 여기 이 구절 6장 46절이 아니라 수정해야 되는데요. 7장 46절입니다. 6장 46절이 아니라 개요가 틀렸습니다. 7장 46절입니다.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 바리새인들이 이제 왔죠. 예수님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7장 46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1번 예수님의 인성은 울어야 할 때를 안다. 12번 예수님의 인성은 겸손하다. 로마서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생활과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은 결국 하나의 총체, 곧 단체적인 소재물인 교회 생활을 가져온다. 놀랍습니다. 이번 이러한 생활은 인성과 성령이 연합된 생활이며 그 위에 성령이 부어진 생활이다. 거기에는 소금과 유황은 있지만 누룩이나 꿀은 없다. 두 형태의 소재물, 곧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단체적인 그리스도 교회 생활은 모두 하나님의 만족과 우리의 영양 공급을 위한 음식이다. 시간을 잘 제가 조절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형제자매들 저와 함께 계시죠? 이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B번 제가 섞임에 관한 실제적인 요점이라는 책을 편집했었는데 이 문제에 관한 이영진이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표를 주셨죠. 섞임에 대한 지표였습니다. 제가 그 메시지를 들었고 편집했지만 그 책을 섞임이 아주 깊은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만지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같이 다시 그 책을 읽고 다시 그것을 교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소재물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실제하도록 이끄는 섞임의 예표이다. 1번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떡이 하나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제가 그래서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편집하기 전에는 이것을 수고하기 전에 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한 떡이라는 바울의 사상은 구약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교회가 2장 4절에 나오는 소재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로 이루어진다. 들어보십시오. 고운 가루의 모든 부분이 기름과 섞이고 연합되었다. 이것이 섞임이다. 여기에 물리적인 방면이 있죠. 근데 영적인 방면에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과 섞인다는 말입니다. 이 지표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믿습니다. 2번 소재물로 예표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섞임으로 실현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이다. 이들은 진정한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에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인간 미덕들을 통해 그분의 속성들을 표현해 왔다. 온전하게 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그리고 또 다른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삶으로써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영을 훈련할 때 우리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이죠. 이것을 다만 어떤 용어로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실제입니다. 주님, 어떻게 나의 영어를 지금 훈련한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 접촉하도록.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 당신의 영어로 살도록. 그 실제를 살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3번.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셨다. 섞이다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차이점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함축하며 또한 조화되다, 조절되다, 연합되다, 고르게 되다를 의미한다. 4번 몸의 생활, 그 소재물인 교회 생활 안에서 섞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모든 것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장로들이 함께 모일 때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는 형제들과 만나기 전에 함께 항상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영에 의해 하기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형제들 안에 분배하기 원합니다. 다만 여기서 어떤 일을, 사업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에 의해 하는 것이고 형제들에게 서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섞임입니다. 그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것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이 유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과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시를 좀 사용하겠습니다. 그들은 상사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이 지나칩니까, 리키 형제님? 그들은 상사가 되기 원하죠. 보스가 되기 원합니다. 섞임과 교통 가운데 보스가 없습니다. 이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신 다음에 한 동역자가 왔습니다. 누가 이제 책임질 것인가? 누가 이제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줄 거 없었습니다. 누가 책임자인가? 성령이 책임자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섞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아십니까? 동역자들에 대해 말하는 겁니다. 일할 일꾼들의 기능이 나오는 것입니다. 섞임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계급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에 의해 모든 것을 할 때 형제님 성함이 어떻게 케일러 형제님? 케일러 형제님 제가 사랑합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형제님이 오신 걸 저희가 정말 고대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정말 물을 적셔주는 교통이었습니다. 이 형제님들과 제가 조율할 때, 교통할 때 우리 안에 보스가 없습니다. 모든 상사들은 다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있다면 내가 뭔가 형제들에게 제시하겠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에서 온 것이라면 십자가를 통과하실 거라고, 주님으로 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제해질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영에 의해 하기 원한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영에 의해 형제들에게 물을 주기 원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원한다. 제가 그래서 형제님들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그리스도를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 해야 한다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섞임의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섞임의 시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섞일 때 모든 것이 조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카이로프렉트 하는 사람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조절해 주죠. 뼈를 맞춰 주죠. 몸이 이 교통 가운데 우리는 조정받게 됩니다. 다만 제가 카이로프렉터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수치료 받으러 가면 뼈를 다 맞춰주죠. 편하게 계십시오 한 다음에 딱 뼈를 맞춰버립니다. 릴렉스 하라고 한 다음에 딱 거기서 뼈를 조절해주죠. 뉴질랜드에서 앞에 앉은 형제님이 카이로프렉터라고 하는 형제님이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같이 함께 웃었습니다. 우리는 조정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조정받기 원합니다. 물론 조정받는 것이 편하진 않죠. 그러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이영재님이 주님 품에 가신 다음에 제가 갈라디아서를 정말 기도하는 영으로 다시 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마 갈라디아서에 대한 훈련을 했었는데 정말 제가 준비가 됐었습니다. 앤드류 형제님, 벤슨 형제님, 라이언 형제님 갈라디아서를 제가 이제 교통하자고 형제님들에게 교통하려고 내놓으려고 하기도 전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형제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형제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것을 교통합시다. 그래서 형제님 한 분이 갑자기 히브리서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제 안 통하지 않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결정 연구를 우리가 이영재님이 주님품에 가신 다음에 처음 했던 결정 연구가 히브리서가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결정 연구를 한 게 바로 히브리서가 된 것이죠. 저는 갈라디아서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최상의 것들 내놓자라고 교통하셨습니다. 이제 한 무리 형제님들이 있습니다. 다섯 명의 형제님들이 리키 형제님이 그 중에 한 분이시죠. 형제님도 이제 카이로프렉터 그런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메시지 주셨습니까? 형제님이 저에게 교통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형제님에게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보스가 없습니다. 상사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의 보스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유일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형제님은 바로 주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어떤 형제들이 이 형제님이 프랜시스 형님과 저에게 교통한 적이 있으셨는데 저를 그 슬픈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이요. 이 형제는 항상 다른 사람과 조율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시키기만 하는 사람이다. 저는 형제님에게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제가 시킨 적 있습니까?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지만 항상 교통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카이로프랙틱파 카이로프랙틱을 하는 그런 교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보스가 없습니다. 다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죠. 피터 형제님의 기능이 있고 데니스 형제님의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데니스 쿨리 형제님처럼 제가 노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제님이 노래하는 걸 보면 제 노래 소리는 개구리가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뉴욕의 성도들이 만든 그 댄스 형제님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 거기서 공연하시던 형제님입니다. 그러나 형제님의 그런 역량도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죠. 타고난 역량들은 죽음과 부활을 통과했습니다. 부활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아내는 뉴욕 교회에서 만드는 모든 찬송을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제가 차 타면 그 테이블 틀죠. 누가 부르는 겁니까? 제가 물어보면 뉴욕의 성도들이 한 거예요. 5번, 이 모든 요점 우리가 교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 우리를 섞는다. 즉 우리를 고르게 하고 조정하고 조화되게 하고 연합되게 함으로 우리의 차이점들을 잃어버리게 하고 교회 생활과 일에 우리 개성의 자국을 남기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모든 것이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실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섞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 하라고 시키는 할 줄만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개성의 자국이 교회 생활에 남아있게 됩니다. 여기저기에 묻어있게 되죠. 이영재님이 살아계실 때 훈련 가운데 이런저런 지역들을 테스트를 했는데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죠. 그는 보스, 상사 같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가 신원을 반응했더니 이영재님이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 형제와 똑같군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개성의 자국이 모든 것에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 형제가 말하는 것과 같다. 그 형제랑 똑같다. 저는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생물과 같습니다. 형제님이 복음의 기능을 발휘한다면 저는 옆으로 걷거나 뒤로 걸을 것입니다. 물론 음악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면 저는 아마 뒷걸음 제어할 것입니다. 아마 교회 생활의 75%는 우리는 옆으로 걷거나 뒤로 걸을 것입니다. 나 여기서 나가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옆으로 걸어야 합니다. 내 생물의 일부라면. 뒤에 있는 사람은 뒤로 걸어야 하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1장이 우리가 그 실제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6번이죠.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은 채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 교통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멈출 것을 요구한다. 교회 생활과 주님의 일에서 우리가 동역할 때 우리는 모두 교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섞임은 우리와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섞임은 우리가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춰야 함을 의미한다.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말하는 것, 이미 지난 다음에 말하는 것은 영어로는 텔러우십, 그냥 통보한 겁니다. 교통이 아니죠. 제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형제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것이 교통이죠. 제가 그것을 알기 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질들의 말할 때 우리는 조금 식혀져야죠. 우리는 찬물로 식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끌어올랐기 때문이죠. 그러지 그걸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통하기 위해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조절돼야 합니다. 우리는 고르게 돼야 하고 조절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멈추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의 성도 시대 사역을 통하여 주님 우리가 예비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형제님이 주님 품에 가시기 전에 형제를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동료 노예들을 많은 형제들을 동료 노예들로서 섬기는 섞임의 방식으로 섬길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사역 완성하는 이것이 최신의 방식입니다. 섞임의 방식이죠. 우리가 아직 도달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동역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과정 안에 있습니다. 피드로 형제 맞지 않습니까? 리키 형제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여전히 앤드류 형제 위에 고르게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저에게 보여주셨죠. 섞임의 방식으로 우리가 전진한다는 것을 주님이, 그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의 사역 완성하는 최신의 길입니다. 최신의 방식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광스럽다고 느낍니다. 보스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통제하는 한 사람. 우리는 한 사람이 통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이상이 통제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연합이고 섞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재입니다. 10번. 우리는 고린도전서에서 소재 부린 교회상을 본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소재 부린 교회상을 본다고요? 랩스터를 읽어보십시오. 다 랩스터에 있는 것입니다. 1번.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시다. 2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고 명령한 것은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되라고 한 겁니다. 형제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이 되라고 형제님 말씀하셨죠. 형제님 말씀에 수고하실 때 그렇게 방해받는 걸 원하지 않으셨는데 누가 초인전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마귀다. 마귀다라고 하셨죠. 근데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높은 인성, 높아진 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인성에는 비범한 사랑, 끝없는 관용, 비할 데 없는 신실함, 절대적인 겸손, 최고의 순수함, 지고한 거룩함과 의의, 밝음과 올곧음과 같은 최고의 미덕들이 있다. 3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그분의 오심을 고대한다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성으로 소유하는 영역 안에 지켜질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성으로 소유하는 영역 안에 지키실 것입니다. 80년대 말에 배역이 있었을 때, 소요가 있었을 때 이렇게 형제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사랑했던 그 형제들이 더 이상 그들의 인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인성이 어떻게 된 것인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들의 인성이 어떻게 된 것인가? 어디 갔는가?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성으로 소유한 영역 안에 지켜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신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의 인성은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 주님을 극도로 사랑함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적시는 이슬로 잉태되도록 헌신의 광채와 아름다움 안에서 매일 자신을 기꺼이 주님께 드림으로 지켜진다. 그것이 시편 110편 3절입니다. 4번 교회 생활은 인성이 그 영에 의해 그 영으로 기름 발라지고 그 영과 합해진 연합의 생활이다. 5번 오늘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A번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자아를 향하여 날마다 죽어야 한다. 장로훈련 집회 가운데 캐리 형제님 아시죠? 형제님 사무실에 제가 갔습니다. 거기에 인용구가 있습니다. 인용문이 있는데 한 번에 하루씩 다만 죽으라. 하루에 한 번씩 다만 죽으라. 하루에 한 번씩. 그 말은 내가 매일 죽는다는 말이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죽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죽으라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우리의 영을 훈련함으로 죽는 것입니다. 2번 우리가 부름받은 신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유함으로 부활의 실제를 나타내야 한다. 10번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명과 타고난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 생명과 부활 능력이신 주님에 의해 수고해야 한다. 6번 우린 교회 안에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한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가장 먼저 주님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누릴 때 문제가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사라지죠. 팀 형제님, 주님 누릴 때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문제를 보면 주님을 못 누린 말은 주님을 못 누린다는 말입니다. 아침에 주님을 누리죠. 근데 밑에 층에 내려가면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 갑자기 모든 문제가 갑자기 올라옵니다. 생깁니다. 저는 이 형제님에게 전화하거나 앤드류 형제님에게 전화했었는데 벤슨 형제만 제 옆에 있었는데 이제 형제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아내가 한번 제게 말하기를 저는 기도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죠. 주님께 제가 만져졌습니다. 주님이 에드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나한테 얘기하지 않니? 세부적으로 나에게 말해라. 주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괴롭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나와 참된 대화를 하자. 그리고 나를 누려라. 우리는 주님께 얘기할수록 주님을 더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데뷔 형제님, 주님과 참되십시오. 주님과 실제적으로 되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실제적이 될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실제가 되십니다. 벤자민 형제님 계셨을 때 아멘 벤 에드 형제님이라고 그렇게 형제님 반응했었을 것입니다. 형제님이 그렇게 반응하면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주님을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립시다. 7번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누룩 없는 잔치로 즉 순수하고 진실한 생명 공급으로 드려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는 온전히 순수하시고 혼합된 것이 없으시며 실제가 충만하시다. 8번 교회생활 안에서 타고난 생명은 소금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죽음당해야 한다. 9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소재물이 되어 그분을 만족하게 하고 날마다 성도들에게 충분한 공급을 주기를 갈망하신다. 이것은 교회생활이 교회생활을 먹을 것임을 의미한다. 교회생활이 우리의 매일의 공급이므로 우리가 우리의 교회생활을 먹을 것임을 의미한다. 마지막 로마 숫자입니다. 3일 하나님과 새 몸으로 된 사람의 연합인 새 예루살렘은 위대한 소재물 곧 3일 하나님과 새 몸으로 된 사람의 연합의 궁극적인 완결일 것이다. A번 새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숫자 12는 새 예루살렘이 3일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사람의 연합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3일 하나님은 3이고 사람은 4죠. B 새 예루살렘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과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새 몸으로 된 교회의 연합이다. C. 결국 3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된 새 예루살렘이 되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번 선포해 보겠습니다.